완전히 행하는 자가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그러나 명철의 사람은 그것을 끌어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차라는 말은 마음속에 있는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계략, 책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계획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은 신속하게 뜻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모략이 깊은 물과 같다고 잠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접근하고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은 깊은 물처럼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그것을 알아내고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은 물처럼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인간의 마음 안에는 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서 죄악의 요소들을 걸러내고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지향해 나아가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략은 깊은 물과 같다. 깊은 물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무언가의 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깊은 물처럼. 보통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나에게 좋은 것이냐 좋은 것이 아니냐,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속을 깊이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쫓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것을 찾아내고 생각해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심사숙고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서 깊이 살피고 또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 내게 된다는 겁니다. 마침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마침내 그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길러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이 귀로 뭔가 들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집스러운 뜻을 꺾기도 하고 그 마음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고 어떤 것은 마음에서 강하게 어떤 것을 결단하고 추진하게 만들기도 하고 즉시 그 마음에서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한 대로 마음은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 이기적인 마음, 또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 같은 것, 자존심, 속이려는 마음, 부정적이고 반항하려는 마음, 온갖 죄악된 것들이 이 마음 안에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조용히 은밀히 말씀하시는 것을 길러내는 일은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길로 갈까요? 자기 고집대로 곁길로 행하는 일들을 그렇게 쉽게 행할까요? 마음의 깊은 곳을,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길러내는 사람.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깊은 물속에 있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길러내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포개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뭘 길러 올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분노를 길러 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억울한 감정을 길러 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후회의 마음을 길러 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길러 올리고 있는 게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진리의 깨달음은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은 마음의 표면에서, 마음의 얕은 곳에서 들려옵니다. 뭐 귀를 기울이거나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장 떠오르는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감정이고 인간의 생각이죠.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 깊은 곳에 영혼의 탐조등을 비추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의 가벼운 이기적인 생각은 언제나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금방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감정에 의해 쉽게 휘둘리는 마음의 표면이 아니라 깊은 물 같은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의 저 밑바닥에서 들려오는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나 이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사방을 조용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방편을 통해서 그 깊은 물속 같은 사람의 마음, 거기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 되는 거죠. 명철한 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이 모략을 깊은 물과 같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찾는 이가 적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보는 게 너무 많아요. 듣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 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 작게 들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좀 적당히 보시고 듣는 것도 적당히 들으시고 뭔가 깊은 물 속에서 들려오는 그 모략을 오늘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많은 사람, 각 사람이 그의 인자를 선포한다. 그러나 누가 신실함들의 사람을 얻을 것이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은 각자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인자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난참 인자한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게 잠언이 지적을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하기에 항상 내 자신에게는 후한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옳고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릇된 착각에 쉽게 빠진단 말이에요. 나는 인자한 사람이야. 나는 바른 사람이야.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잘못됨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고, 나 또한 불완전하고, 내 생각과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고 여겨야 되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다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자신은 인자하고 충성스럽고 올바르고 진실되다고 여기지만 과연 그러하냐 이거죠. 성경이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인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인자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러냐 이거죠.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과 달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올바르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충성스럽지도 않다는 것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잠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오류와 잘못에 대해서는 이걸 가차없이 비판하고 지적하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충성스럽고 우직하고 정직한 이런 성숙한 사람은 누가 어디서 쉽게 만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성경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나는 인자하지도 성실하지도 충성스럽지도 않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이런 성도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이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자기 영혼을 깊이 성찰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자기를 스스로 개혁하고 자기를 변화시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으로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난 인자한 사람이야 하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주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에 티를 볼 게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외식하는 거였습니다. 외식하는 거. 위선과 가식,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었잖아요. 자기에게는 전혀 문제를 찾지 않고 타인에게만 문제를 찾는 이런 그릇된 교만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만으로 벅찬 시간을 인생을 지나가면서 잠잠히 감당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자함을 스스로 자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충성된 사람을 만나겠느냐.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인자하다고 여기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볼 때 진짜 충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에 관해서, 내가 보는 나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나를 오늘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천상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과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7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완전함 가운데 행하는 자는 의로운 자, 그의 뒤에 그의 아들들의 복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겐 복이 있다. 완전히 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건강하고 정직한 상태로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잘 지키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성도의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의미한다는 거죠. 성경은 지식만 가득하고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자를 의인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삶을 통해 그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게 될 때 그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그 자신뿐 아니라 그 후손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게 전수가 되어서 그들도 그 부모의 신앙과 그 조부모의 신앙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이 어떤 게 제일 큰 복이죠? 이 세상에서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게 복이잖아요. 응? 그리고 부모님들은 교회 나오는데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잘 믿을 때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후손이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이냐? 뭐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이런 복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예수를 만나게 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아니 그게 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최고의 이 복이 자자손손에게 임하게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자손들까지도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가장 슬픈 일은 그럼 뭐겠어요?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자녀들도 그 후손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게 될 때 자,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살면서 외형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우리 자손들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실패한 삶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큰 배도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 믿음을 곧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면 그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일은 너무나 복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심판의 보좌 위에 앉은 왕은 그의 눈들 안에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2절에 보면 20장 2절에 보면 왕이 진노할 때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말씀했고 8절에서는 왕이 된 자,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가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심판을 행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어떤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훌륭한 왕이겠어요? 왕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공명정대하게 정의롭게 집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부실 때 훌륭한 왕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왕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는, 왕이 해야 될 여러 가지 국민들을 보호하고 영토를 지키고 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다 중요한데, 이 잠언의 이 구절에서는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는 일을 감당한다. 왕이 그 눈으로 악인을 보고 악을 보고 그것을 흩어지게 하는 이 일을 왕이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흩어지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하게 악을 심판해서 그 악을 괴멸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 왕은 그러하기에 심판의 자리에 앉은 왕은 공의롭고 정직하고 엄의롭고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 백성들을 통치하되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모든 악을 심판해서 뿌리채 뽑아내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악을 괴멸시켜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심판의 자리에 앉은 왕이 불의하고 불법하고 왕이 천하의 악인이야.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의 악인들이 도처에 날뛰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나라가 되겠죠. 악을 흩어지게 해야 될 왕이 악을 모으고 악을 도모하고 악을 진두지휘한다면 그 나라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가 더 이상의 악행을 일삼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악을 행하고 이 나라가 악으로 물들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이 될 것입니다.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부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악한 지도자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가 박해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기어이 그 악한 정치 지도자를 통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이라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죄를 회개함으로 더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영적으로 더 강력하게 무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주님을 신앙하는 일에 진력하십시오.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